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로이터통신, CNN 방송 등은 어제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에서 최대 사거리 300km가량의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며칠 안에 이 같은 공격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만여 명의 병력 중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실전에 투입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 정부들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장거리 공습 등을 계속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는 선제적 원점 타격을 위해 서방국들의 사거리 제한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우리가 적절한 행동들을 취하도록 승인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해당 미사일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 등지에 러시아가 밤사이 미사일 공습을 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응급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한 발이 전날 밤 수미시의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이 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지방검찰은 사상자 외에 아파트 9채와 자동차 28대, 교육기관 2곳, 그리고 건물 13채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가한 이번 공습에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2발, KH-59 유도미사일 한 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공습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했던 두 개의 드론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드론 총 5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과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베이트 라히아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7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밖에 중부 브레이즈 난민촌에서 최소 10명,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4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가자 보건부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베이트 라히아 내 테러리스트 목표물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밤사이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등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의 모든 정보는 이전의 사건들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재차 입증된 바 있으므로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의 사상자 집계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어제 헤즈볼라 대변인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테러 활동을 진전, 실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헤즈볼라 선전 총책이자 대변인 모하메드 아피프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지난달 8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을 공습해 수하일 후세인 후세인이 헤즈볼라 예산 군수 담당 고위 관리를 제거하는 등 헤즈볼라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을 최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 하마스와 함께 영내 친일한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날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와 남부 아슈켈론 지역 내 군사 목표물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봉쇄와 레바논에 대한 침공이 중단될 때까지 이 같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브라질에서 개막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G20 정상들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 안보와 기후변화, 무역, 기아, 빈곤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국 브라질의 대통령은 16일 아마존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추가 파병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미트로 포토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크루스크에 북한군 장병, 장군 7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3국, 사무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만난 3국 정상들은 회의를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위해 러시아에 군세를 배치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려는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수품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새 다자 제재 감시팀의 업무에 전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이전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한 3국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한 전쟁 포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한일 협력 강화가 영내 인권과 민주주의, 안보, 번영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3국 사무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이 있고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을 더욱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세 나라 간 다양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3국 국방당국 간 협력 제도화를 위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 등 안보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협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미한의 3국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Proud of how far we've come since that historic meeting, promoting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만남 이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으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응하는 등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와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면서 3국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미한일 3국 모두 점점 더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한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만남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의이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3국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의에서 세 정상은 경제, 안보,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며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한일 3국은 정기적인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제도화하고 경제 안보 대화와 군사훈련 확대를 약속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에 앞서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러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APEC 정상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자관계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추가 파병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역내 및 국제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 수천 명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대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담에 배석했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직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차이점과 마찰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와 중국의 러시아 조력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wo leaders of course also spoke about areas of difference and areas of friction in the relationship.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수의 병력을 러시아 서부에 파병한 사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과 역량을 갖고 있으며 북한군 추가 투입을 통해 갈등이 더 확대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PRC does have influence and capacity and should use it to try to prevent a further escalation or further expansion.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외국 군대가 들어갔다는 점과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이 매우 위험한 진전이라는 견해를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President Biden really underscored his view that this is a deeply dangerous development.
그러면서 우리가 경고한 도발적 행동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의 형태나 추가 미사일 시험, 7차 핵실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등 양안 문제와 역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국제법과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양안 어느 쪽에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양안 간 차이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주변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이나 파트너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민간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도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미국 시민들의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경쟁적 측면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화는 오해를 방지하고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보장한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conversations prevent miscalculations and they ensure the competi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not veer into conflict. The competition
그러면서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어떻게 함께 잘 지내는지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中方致力于中美关系稳定、健康和持续发展的目标。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 타이완 양안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항상 공정하고 정정당당했다면서 중국이 평화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를 실시하고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안 평화 및 안정과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 활동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서 미국은 타이완 독립에 분명히 반대하고 중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주권,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영내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도발을 돕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장군 7명이 파병됐다고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14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1년이면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군 10만 명 정도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포노마렌코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 일부를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Donald Trump and the results of this telephone conversation is promising. So they agreed to follow.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결과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를 결정했거나 곧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후속 조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입장 조율과 관련해 긴밀히 접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입니까?
The condition is very clear. We say that appeasement doesn't work.
조건은 매우 분명합니다. 유화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을 통한 평화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의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팀이 새 미국 행정부와의 향후 관계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추가 정보를 갖고 있나요?
North Korea Control Center, as the according to the last information from the battlefield, and you are the first.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합니다.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 관리 센터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제93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에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는 이미 총 11,000여 명의 북한군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1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전장에 참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은 없습니까?
Understand that it's the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So what I can predict that even if we expect that 10, 12,000
우리는 북한군 병력 중 만에서 만 5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이나 도네츠크 점령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 명 또는 만 5천 명이 순환 방식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개월마다 이들 만 명에서 만 5천 명의 병력이 순환 배치되면 1년 만에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군 10만 명 정도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확인된 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어떤 대응에 나섰습니까? 우크라이나 대사로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With the relevant South Korea authorities to coordinate our, we coordinate our efforts and coordinate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주요 과제와 임무는 한국 당국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일주일 전에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우크라이나 전장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 expect and assume that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not fundamentally affect if we are talking about the
북한군의 참전이 전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파병된 북한 병력 만 명에 대해 얘기한다면 러시아의 적대 행위 과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에 확실히 부담을 줄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고 전장에서 얻은 포괄적이고 검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의해 무력 교전을 벌이게 된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조약 4조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 expect a firm, concrete response from the world, from our partners, and the actual.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확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략자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러시아와 북한 정권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평양에 대한 제재 압박 강화부터 승리 계획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역량 극대화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작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G7 선언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협정 체결 가능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과 그 동맹국에 어떤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North Korea reached the highest, I mean, this missile capability reached the highest.
북한이 현대전의 특성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영내, 즉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합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 속에서 은둔형 독재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쟁터의 한 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한반도의 지정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전 발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 파병에 비추어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까?
And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full-scale Russia invasion, military invasion, and we are extremely grateful.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시작된 이래 한국이 제공한 지원에 감사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그 같은 지원이 증가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드론과 미사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은 주로 민간인과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 제공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데 여전히 법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어용 장비, 즉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민간인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군사적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원, 즉 어린이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정 체결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와 한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양국 대표단을 교환해 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In this regard, the Ukrainian government,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partners, does its best to ensure our defense capabilities.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방안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보안상 사전에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 공급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해선 북러 군사협력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보십니까?
I live in through the experience.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려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는 북한산 장비 및 무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We work closely with the Korean side to arrange a visit of a special envoy.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터를 북한 장비, 즉 미사일 장비의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1단계에 러시아로 보낸 구식 탄약입니다. 구식 탄약을 모두 정리해서 러시아에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발의 탄약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핵심 기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분명 전쟁터를 새로운 장비를 시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에 공급할 새로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시급하게 필요한 특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까?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 government on the press conferences or with the some statements that
먼저 우크라이나는 나토 및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정권의 위협에 맞서 혼자서 버틴다면 우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현대 무기와 첨단 기술 장비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예산의 95%가 국방부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간의 만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있는지요?
The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nd our embassy in Washington working closely with the
우크라이나 팀과 트럼프 당선인 측, 워싱턴에 있는 저희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들의 우크라이나 전장 개입에 대한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장교들 앞에서 연설을 했군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과 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연설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 간판으로 조선 반도 지역에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과 서방이 실전 경험을 누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파병 소식이 북한군과 사회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군심을 다잡기 위해 10년 만에 이런 행사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이 이루어진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는 대대장과 대대군인들의 사상 교육을 책임진 정치장교인 대대정치지도원, 그리고 군정기관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지난 2014년 11월 3차 대회 이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53년 제1차 대회와 2006년 제2차 대회는 각각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미국이 나토의 이름으로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 참전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군의 현장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을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준비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러한 국제정세, 첨예한 국제정세라는 것을 김정은이 부연 설명으로 상당히 오래 지금 설명을 해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 러북관계에서 김정은이 지금 모험을 하면서 군사적 지원하고 군수 지원 두 가지를 다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두에 두고 이 대회에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한 건 미국 대선 이후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뭘까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미국과 서방의 국제사회 분쟁 개입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천명해온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 새 행정부의 대외 그리고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짙게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너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군사 개입을 가져와서 너무 불안정하다. 결국 한마디 뭐냐면 그걸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환적인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부분은 이 얼마나 지금 문제적인지를 이해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핵무기 고도하는 건 다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책 변화를 해라. 라는 거를 일종의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깔려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핵무력의 무한 확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미국이 한국과의 핵동맹, 한일과의 군사공조 강화를 넘어 나토의 한반도 위협 가능성까지 언급한 김 위원장의 정세인식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는 김 위원장이 추가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더 깊이 관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이제 종식되느냐, 또 대외 정책, 대북 정책 등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이전까지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더욱 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갈수록 더 고조될 상황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새벽 약 40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이 가운데 20여 개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낙하했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 이후 26일 만이며 올 들어 31번째입니다.
네, 북한이 한동안 뜸하다가 오랜만에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건데 그 배경은 뭘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1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남쪽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 등에 떨어졌다며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1일째 계속해서 한국의 서북 도서 일대는 물론 내륙 지역까지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로 경계심이 매우 높아진 데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비례적 대응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개화되고 있는 GPS 교란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결국 무인기 된 대응 차원이라는 게 한국군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간단체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그리고 이제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게 북한의 목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남기수 합참 공보부 실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 부실장은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실장은 또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들이 벌어지는지 이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캐나다 해군이 이 함정을 파견한 건 2018년 이후에 10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공조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네온 작전의 일환입니다.
네, 이 네온 작전이라는 것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행위 단속 이 작전으로 2018년으로부터 수행돼 왔죠.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네온 작전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서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이 작전을 캐나다 정부가 실시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계속 그리고 연장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 그리고 2021년 4월에 이어 지난해 4월에 세 번째로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두 번은 모두 2년씩 연장했는데 지난해에는 3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이 1년 더 늘은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온 작전과 관련해서 캐나다의 최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올해만 벌써 세 차례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는 호위함, 몬트리올함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중감시자산이죠.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도 파견해 관련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는 항공기 파견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캐나다의 12번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밴쿠버함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었습니다. 이 결의는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활동들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상초계기 등 공중자산을 파견할 경우에 이 항공기들은 이 함정들과 달리 임무 유지를 위해서 기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일 유엔 직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일본 가데나 공군 기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국가들의 참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안보리 결의 2375 이행을 위해서 캐나다 외에도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이 같은 작전에 참여를 해왔는데요. 먼저 캐나다 밴쿠버함의 이번 활동 기간과 겹쳐서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9월에도 공군 해상초계기의 감시활동과 겹치는 시기에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함도 보냈습니다. 이는 호주의 12번째 함정 파견이었는데요. 또 8월에는 뉴질랜드가 해군 함정을 파견해 감시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관련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국가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이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럼프함이 처음 이 감시활동에 참여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늘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 호주 해군 구축함이죠. 호바트함에서 발진한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임무 수행 도중 중국이 영공 인근이라고 주장한 공역에서 중국군 전투기의 섬광탄 발사와 위협적인 기동에 노출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북한은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감시 활동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왔었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임무에 처음 합류했을 때였죠. 지난 5월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면이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최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은 대조선 제재 감시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초래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엄정히 분석한 데 기초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안보리 대북제재 활동을 포함해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김시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유럽과 인도태평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을 제도화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이날 국무부 미주지역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변화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입장은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북러 협력을 지적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북한군 만 명 이상의 러시아 파병은 매우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불행히도 유럽과 인도태평양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의 안보 문제가 점점 더 분리될 수 없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를 통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절박함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이 조치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지 공감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한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역내 협력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강화된 점이라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가 중첩되는 격자형 관계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미국, 한국, 일본 간의 3국 협력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협력이 더욱 제도화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 사무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최대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예, 한국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네. 20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정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 사회조사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늘 붙어 다니던 결혼과 출산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른바 비혼 출산인데요.
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예, 조사에서는 약 43%가 그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10년 전인 2014년 약 30%였던 것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2016년에 약 32%에서 2018년에는 약 37%, 2020년 38%, 2022년 39%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뒤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출생 통계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중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900명이었는데요. 전년보다 1,100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네.
또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였는데요.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혼 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네요.
맞습니다. 2020년 6,900명에서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그리고 2023년 1,9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20대 연령층을 살펴보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에서 올해는 40%로 줄었습니다.
예.
다만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51%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과거 한국에서는 이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생아라고 경원시했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비혼 출산이 이처럼 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아직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대부분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네네.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부모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 수도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들을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들을 비하했다는 건데 어떻게 비하를 한 거죠?
예, 공사 측이 민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민원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중국어 안내 방송이 불편하니 중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은 중국인은 두 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어 방송을 통해서 무질서에 대한 계도,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애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중국인을 악당을 뜻하는 빌런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한중 두 나라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 지적이 나오자 공사 측은 곧바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은 한국 내 일각의 중국인 혐오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 폄하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